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페어 컨설팅 그룹의 이마사라 키케나의 프라이싱 누키소, 기뉴 토리이키, 론 사무 호정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와서 묻기 어려운 가격 책정의 기초, 금융거래, 특히 대출과 채무보증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다국적 기업 그룹 안에서 뭐 모회사가 자회사에 돈을 빌려준다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흔히 있죠.
그때 이자율이나 보증료 같은 대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바로 이 이전 가격 문제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특히 국경 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각국 세무당국에서 정말 주의 깊게 보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독립된 회사끼리라면 뭐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텐데요.
네.
같은 그룹 내 관계사끼리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전 가격 논의의 가장 기본에는 독립기업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암슬랭스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독립기업 원칙이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 관계 없는 제3자, 완전히 독립된 회사들끼리 거래했다면 적용했을 가격이나 조건을 그룹 내 관계사끼리 거래할 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대원칙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끼리라고 봐주거나 뭐 특별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관계사 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세금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걸 막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독립기업 원칙. 그럼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그룹 내 금융거래, 그러니까 대출이나 채무 보증 시에 이자율이나 보증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개념이랑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분야를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으신 당신에게 맞춰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는 2004년에 설립된 세무 컨설팅 회사죠. 페어 컨설팅 그룹의 2025년 3월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그룹 내 금융거래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네요. 슬라이드 2를 보시면요.
네, 슬라이드 2. 그림이 있네요. 모회사, 자회사, 은행 이렇게요?
그렇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거래예요.
대출 거래.
네. 그림 왼쪽처럼요.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직접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게 뭐 모회사의 자체 자금이든 아니면 외부에서 빌려온 돈이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대가로 자회사는 이자를 지급하죠. 변동금리일 수도 있고 고정금리일 수도 있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네요.
네. 두 번째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채무 보증 거래입니다.
채무 보증.
네. 자회사가 은행 같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자체 신용도만으로는 좀 부족하거나 조건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회사는 규모가 작거나 할 수 있음이니까요.
네. 그럴 때 모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혹시 자회사가 못 갚으면 우리가 대신 갚아줄게 하고 약속하는 거죠.
아, 신용을 보강해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회사가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그 대가로 자회사는 모회사한테 보증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아하. 그럼 대출은 직접 돈 거래, 채무 보증은 신용 거래에 가깝겠네요. 이 두 가지 거래에서 각각 이자율과 보증 수수료로 어떻게 정하는지가 오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 설정이 아까 말씀드린 독립기업 원칙에 맞는지, 이게 세무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궁금한 게, 예전에는 회사들이 이런 가격을 어떻게 정했나요? 뭐 옛날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막 복잡한 기준이 있었을까요?
슬라이드 3을 보시면요. 과거 일본 사례이긴 하지만 이전 가격 세제 관련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금융거래에 대한 명확하고 독자적인 기준이 뭐랄까 좀 부족했어요.
아, 기준이 없었다고요?
명확한 기준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회사마다 정말 다양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좀 일관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어떤 방식들이 있었나요?
대출 이자율 같은 경우는요. 가장 쉬운 방법은 모회사가 외부에서 돈을 빌려온 금리 있잖아요. 그 조달금리에다가 그냥 아주 약간의 마진만 붙여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모회사 조달금리 기준으로요?
네, 아니면 그냥 은행 가서 창고용으로 견적만 받아보고 뭐 그걸 대충 기준으로 삼기도 했고요. 물론 일부 회사에서는 자회사의 신용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써서 벤치마크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뭐 일반적이진 않았죠.
그럼 채무 보증료는 더 애매했을 것 같은데요. 보증서 주는 건데 돈 받기가 좀 그럴 수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더 천차만별이었어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회수하지 않은 경우, 카이슈이시데이나 그러니까 아예 보증료를 안 받는 경우도 정말 많았고요.
아, 그냥 공짜로 해줬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뭐 그룹 내 지원 활동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받더라도 모 회사가 보증서 주면서 실제로 드는 아주 약간의 비용, 뭐 예를 들어 은행 수수료 같은 것만 딱 자회사한테 받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물론 이것도 일부에서는 보증 전에 벤치마크 분석을 해서 수수료율을 정하기도 했지만 역시 드물었고 일관된 방법론은 없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제각각이었네요. 뭔가 좀 우리 그룹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시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독립기업 원칙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인 거죠. 독립된 회사였다면 당연히 따져봤을 위험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특정 회사의 이익이 다른 회사로 부당하게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전 가격 조작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세무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세당국의 주요 타겟이 됩니다. 잘못 걸리면 상당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요.
이제 왜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권장되는 방식, 그러니까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 설정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 여기서부터가 진짜 궁금해지네요.
네,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슬라이드 4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바로 돈을 빌리는 쪽, 즉 자회사의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회사의 신용도요?
네.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우리가 은행 가서 돈 빌릴 때 은행이 제일 먼저 뭘 보겠어요?
당연히 제 신용점수나 뭐 소득 같은 거 보겠죠.
그렇죠. 신용도가 높으면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고 낮으면 높은 이자를 내거나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기업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독립된 회사 간의 금융 거래에서도 이 원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룹 내 거래라고 해도 마치 그 자회사가 그룹과 상관없이 혼자서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야 해요. 그때 적용될 만한 객관적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아하. 우리 그룹 자회사니까 하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고 이 회사 자체의 재무 상태나 사업 유형 같은 걸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독립기업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그럼 그 신용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뭐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 회사가 이미 S&P나 무디스 같은 공신력 있는 외부 신용평가 기관에서 공식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예요.
아, 모 회사가 등급이 있을 때?
네. 그때는 그 모 회사 등급을 기준으로 자회사의 등급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슬라이드 9와 10에 나오는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그룹 격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룹 격부 방법. 슬라이드 보니까 자회사를 그룹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뭐 핵심이다,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면 모 회사 등급보다 한 단계 낮게 평가될 수 있다, 이런 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모 회사의 신용도에다가 그 자회사가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전략적인 위치, 그리고 유사시에 모 회사가 지원해줄 가능성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거죠.
근데요,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건 좀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가할 때 뭐 모 회사랑 자회사 생각이 다르거나 하진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그룹 격부 방법론 자체는 기준을 주지만 특정 자회사를 어떤 카테고리로 분류할 거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쓸 때는 왜 우리가 이 자회사를 이 카테고리로 봤는지 그 내부적인 논리랑 근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문서화. 역시 중요하군요.
네. 나중에 세무조사 때 질문이 들어오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근거 마련이 중요하군요. 그럼 모회사가 외부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요.
네, 그럴 때는 두 번째 방법, 즉 자회사의 재무제표,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 BS나 손익계산서 PL 같은 재무수치랑 그 외의 정성적인 정보들을 분석해서 신용도를 직접 평가하는 모델, 그러니까 격부 툴, 레이팅 툴을 사용합니다.
격부 툴이요?
네, 슬라이드 4에서 예시로 든 S&P 캐피털 IQ의 리스크 캘크 같은 상용 솔루션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툴에다가 필요한 재무 데이터나 산업 정보 같은 걸 입력하면 통계 모델을 통해서 해당 회사의 신용 등급, 예를 들어 뭐 비비드다 하는 등급이랑 부도율 같은 걸 산출해 줍니다.
아, 그러니까 외모 평가 기관 등급이 있든 없든 어떻게든 객관적인 방법론이랑 데이터를 써서 자회사의 독립적인 신용도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지 하는 식은 이제 안 통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객관성이랑 합리적인 근거 제시, 이게 이전 가격 문서화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치고요. 그럼 실제 이자율이나 보증료라는 가격표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슬라이드 5를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5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 대출 거래 이자율부터 보죠.
네, 이자율.
일반적인 시장 원리를 보면 이자율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리스크 프리 레이트, 우리말로는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하죠. 그리고 스프레드, 이건 리스크 프리미엄이고요.
무위험 이자율과 스프레드요?
네, 리스크 프리 레이트는 말 그대로 이론상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 대상, 예를 들면 해당 통화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 수익률 같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기간 동안의 시간에 대한 가치 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대출 통화가 뭐냐, USD냐, JPY냐, 계약 시점의 시장 상황이 어떠냐, 토나, 토프, 소펄 같은 기준금리 지표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변동금리 계약이면 이 리스크 프리 레이트 부분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변동하는 거고요. 고정금리 계약이면 계약할 때 정해진 리스크 프리 레이트의 스프레드를 더한 값이 만기까지 쭉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스프레드는요?
이 스프레드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평가한 차입자, 즉 자회사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아, 신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군요.
환금리, 즉 스프레드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정 무위험 이자율 더하기 자회사 신용 등급에 따른 적정 스프레드, 이게 최종 대출 이자율이 되는 구조입니다.
아, 명쾌하네요. 무위험 이자율에 신용 위험만큼 더 얻는다. 그럼 재무 보증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건 뭔가 좀 더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채무 보증료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슬라이드 5 하단에 나온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주로 쓰입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일드 어프로치라는 방식이에요.
일드 어프로치.
이건 자회사가 모회사의 보증이 없었다면 아마 부담했을 높은 이자율이랑 보증 덕분에 실제로 내게 된 낮은 이자율의 차이, 즉 일드 스프레드에 주목하는 방식입니다.
아, 보증 때문에 이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보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증으로 인해서 자회사가 얻게 된 경제적인 이익, 그 금리 절감 효과의 일부를 보증료로 모회사한테 내라는 개념이죠. 주로 보증을 서주는 모회사의 신용도와 보증을 받는 자회사의 신용도 차이를 바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는 코스트 어프로치라는 방식입니다.
코스트 어프로치.
이건 보증을 서주는 모회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혹시 자회사가 부도나면 대신 갚아줘야 할 위험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손실, expected loss의 현재 가치랑 또 보증이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즉 마진을 합해서 보증료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아, 이건 모회사가 감수하는 비용이나 위험을 기준으로 하는 거군요.
네, 보증인의 비용과 위험 부담을 기반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죠.
아하, 그럼 정리하면 일드 어프로치는 자회사가 얼마나 이득 받냐, 혜택 중심, 이거고 코스트 어프로치는 모회사가 얼마나 위험 비용 부담하냐, 비용 위험 중심, 이런 관점이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혹시 둘 중에 뭐 더 일반적으로 쓰거나 더 선호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둘 다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실제로 쓰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는 뭐 필요한 데이터를 구하기 쉬운지, 거래의 구체적인 조건이 어떤지, 또 해당 국가 세법 해석은 어떤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 상황에 따라 다르군요.
네, 중요한 건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왜 그 방법을 선택했고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드 어프로치가 개념 자체는 좀 더 직관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계산하려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렵거나 좀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 방법론 자체보다는 그걸 적용하는 논리랑 근거가 더 중요하단 말씀이시네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주시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슬라이드 6하고 7이 바로 그 구체적인 프로세스 예시인데요.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보죠.
네.
1단계, 신용도 평가입니다. 슬라이드 6이요?
네, 신용도 평가.
자, 가상의 시나리오인데요. 모회사가 S&P에서 BBB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BBB 플러스요?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S&P 그룹 적부방법을 적용해서 검토해보니 이 자회사는 그룹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고 판단됐어요. 이 방법론에 따르면 이 경우 자회사는 모회사 등급보다 1, 2단계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1단계 낮은 BBB로 평가됐다고 가정해봅시다.
아, 모회사가 BBB 플러스니까 자회사는 BBB.
네. 만약에 모회사의 외부 등급이 없다면 그때는 리스크 카이크 같은 툴을 돌려서 분석했더니 예를 들어 BBB 다시 등급이 나왔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회사의 객관적인 신용 등급, 여기서는 BBB 또는 BBB 다시를 확보하는 게 첫 단추입니다.
네, 첫 단추.
2단계, 금리 및 보증료 산정입니다. 슬라이드 7이고요.
네, 이제 가격 정하기.
네, 이제 이 등급을 가지고 가격을 정하는 거죠. 먼저 대출 금리 산정 예시를 볼게요. 5.9%라고 되어 있죠.
네, 5.9%.
자회사가 BBB 등급이고 미국 달러 USD로 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리피니티브나 블룸버그 같은 금융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이 조건 USD 5년 고정 BBB 등급과 유사한 제3자 간 대출 거래들의 금리 데이터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 실제 시장 데이터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검색해봤더니 유사한 거래들의 금리가 최소 4.5%에서 최대 9.7% 사이의 범위로 나타났다고 가정하죠.
범위로 나오는군요. 4.5%에서 9.7%.
네. 그럼 독립기업 원칙에 따르면 우리 그룹 내 대출금리도 이 범위 안 어딘가에 있어야 합리적이겠죠. 슬라이드 예시에서는 이 범위 내에서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5.9%로 결정했습니다. 이 5.9%는 대출 실행일 기준의 적정 무위험 이자율 RFR에다가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나온 BBB 등급에 해당하는 스프레드를 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딱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유사 거래들이 형성하는 가격 범위를 찾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지점을 정하는 방식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 가격 분석이라는 게 종종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일 때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보증료는요? 예시가 1%로 되어 있네요.
네, 채무 보증료율 산정 예시로 1%가 나와 있죠. 이건 일드 어프로치를 사용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아까 그 혜택 기반 방식이요?
네. 모회사가 BBB 플러스 등급이고 자회사는 BBB 마이너스 등급이라고 해보죠. 모회사가 보증을 서주면 자회사는 원래 자기 등급인 BBB 마이너스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사실상 모회사 등급인 BBB 플러스에 가까운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겠죠.
네, 이자율이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까 본 것처럼 BBB 마이너스 등급의 금리 범위랑 BBB 플러스 등급의 금리 범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금리 차이, 즉 자회사가 얻는 혜택의 일부를 보증료로 정하는 거예요. 슬라이드에서는 여러 계산 과정을 거쳐서 연 1%의 보증료율을 도출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 금리 차이를 기반으로 계산해서 1%가 나왔다.
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슬라이드 7 아래쪽에도 강조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거죠?
이 보증료율, 예를 들어 1%가 자회사가 보증 덕분에 실제로 아끼게 되는 이자율 스프레드보다 높으면 안 됩니다.
아, 보증료가 아낀 이자보다 더 비싸면 안 된다. 그건 왜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보증은 자회사가 더 싸게 돈 빌리라고 도와주는 건데 만약 보증료 내는 게 이자 아끼는 것보다 더 손해라면 자회사가 굳이 보증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아,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면 안 되겠네요.
네, 독립된 제3자라면 당연히 그런 거래는 안 할 테니까 이것도 독립기업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보증의 경제적 실질을 잘 따져봐야 해요.
일리 있습니다. 보증의 경제적 실질. 네.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론이랑 데이터로 쓰니까 확실히 객관적인 근거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 다 완벽하게 맞을까요? 혹시 고려해야 할 다른 변수나 좀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물론 있죠. 슬라이드 8에 몇 가지 중요한 유의점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네. 슬라이드 8, 유의점.
첫째는 은행 견적 문제예요. 그냥 참고용으로 은행에서 받은 금리 견적서 있잖아요. 만약 실제 그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견적서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가격 비교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거래가 아니니까요.
아, 견적서는 참고용일 뿐이다.
네. 둘째는 모회사 조달금리인데요. 과거에는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지만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원칙적으로 차입자인 자회사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은 2022년 6월 개정지침에서 이걸 명확히 했고요. 모회사가 싸게 돈 빌려왔다고 자회사한테도 무조건 싸게 빌려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회사 기준.
셋째, 기한 전 상환 옵션. 대출 계약서에 만기 전에 원금을 미리 갚을 수 있는 옵션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만약 시장 금리가 내려갔을 때 이 옵션을 써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면 이 옵션 자체도 경제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옵션이 있냐 없냐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리 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세무조사 때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옵션 가치까지 고려해야 하는군요.
네. 넷째는 발행일 조정 문제입니다. 벤치마크 분석, 그러니까 시장 데이터 분석을 한 시점이랑 실제 대출이나 보증이 실행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시장 금리가 변동할 수 있으니까 실제 거래 실행일에 맞춰서 분석 결과를 업데이트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로요.
아, 시차 문제. 네.
마지막 다섯째는 롤오버와 만기 연장이랑 단기 대출 문제예요. 형식적으로는 1년짜리 단기 대출인데 실제로는 이자나 원금 상환 없이 그냥 계속 만기만 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롤오버라고 하죠?
네, 계속 굴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이걸 실질적으로는 장기 대출이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금리 적용을 부인하고 더 높은 장기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계약 형식보다는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죠.
와, 진짜 디테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단순히 공식에 숫자 넣어서 계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 조건 하나하나, 실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 상황 변화, 관련 규정 업데이트까지 다 봐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를 할 때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왜 이런 가격으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논리랑 근거 자료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나중에 세무당국이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룹 내 대출이나 채무보증거래 이전 가격 설정에 대해서 정말 기초부터 실제 적용 그리고 유의점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우리 그룹이니까 괜찮아 하는 내부자 관점에서 벗어나서 만약 이 자회사가 완전히 남남이라면 어떤 조건으로 거래할까 하는 객관적인 외부 시각, 즉 독립기업 원칙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시각의 핵심 기준이 바로 돈 빌리는 자회사 자체의 신용도라는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신용도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방법들, 뭐 그룹 격부 방법론이나 평가 툴 같은 거요. 또 평가된 신용도를 바탕으로 가격을 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 예를 들어 RFR 더하기 스프레드 방식이나 일드 코스트 어프로치 같은 것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외부 데이터, 금융 데이터베이스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과거의 그런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정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해졌고요. S&P 방법론이나 리스크 칵, 리피니티브, 블룸버그 같은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온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더 실무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네, 특히 국경 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각국 세무 당국은 이런 그룹 내 금융 거래를 통한 이익 이전을 막으려고 점점 더 정교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된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랑 합리적인 방법론에 기반한 가격 설정, 그리고 철저한 문서화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고 봐야죠.
필수가 되었다.
네. 이건 단순히 세금 추징 위험을 줄이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넘어서요.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합리적인 경영 관리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회사에서도 그룹 내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거래가 있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현재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전 가격 분야를 이제 막 공부하시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라면 오늘 다룬 신용도 평가의 중요성이랑 그 방법 그리고 가격 산정 로직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더 복잡한 이슈를 다루는 데 아주 튼튼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석이랑 문서화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요. 시장 상황이 변하거나 자회사의 신용도 자체가 변하면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주기적인 검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어떻게 그룹 내 금융거래의 가격을 적정하게, 그러니까 독립기업 원칙에 맞게 설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네, 방법론에 집중했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에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왜 우리 그룹은 이런 대출이나 보증거래를 굳이 내부적으로 해야만 하는가? 외부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하는 것보다 내부 거래가 정말 더 효율적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내부 금융거래 구조가 우리 그룹 전체의 사업 운영 방식, 그러니까 가치사슬, 밸류체인이나 장기적인 사업 전략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단순히 세법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서 이런 거래의 근본적인 필요성이랑 전략적인 타당성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 이것이 당신의 다음 단계 탐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전 가격 문제가 단순히 세금, 회계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파고들면 그룹 전체의 운영 효율성, 자본 구조, 위험 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업 전략하고도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전략적인 재무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를 깊이 탐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식 여정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분석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